어저께 토요일 아침에 차를 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준비하러 가는 길에 갑자기 의정부에 계시는 한정재 어르신 전화가 왔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1월 말부터 이제 시작이 돼서 지금 8월 말이 됐으니까 한 7개월 동안 교회를 이제 나오지 못해서 저도 내심 어떻게 지내는가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있는 중이었어요. 전화가 와서 우리 화면 보이시죠? 목사님 지난주 설교 너무 감사했습니다. 교회로 이렇게 모이진 못해도 지금 제 배에서 생수의 강들이 흘러넘칩니다. 우리 교회 미디어 사역 덕분입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로 교회 오지 못해도 매일 교회 설교 듣고 강의 말씀 듣고 또 찬송가 부르고 또 교회에서 보내주는 성경 읽기 과제 해서 성경 읽고 또 교회에서 성경 퀴즈 보내주니까 성경 퀴즈도 풀고 또 퀴즈 풀고 나면 또 퀴즈 답도 보내주고 해서 이런 것도 맞춰도 보고 이렇게 이제 하면서 정말 기쁘게 믿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제 나이가 89입니다. 89인데 이 사랑침맥에 온 지 제가 만 5년 됐습니다. 근데 지난 5년 동안 저는 교회 나오면서 목사님 신학을 공부했습니다. 신학. 그래서 더욱이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보는 세대주의가 무언가 이거를 알기 위해서 노력하다가 성경 바로 볼기 이런 시리즈를 다 공부를 하고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해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세대주의를 영어로 디스펜세이션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디스펜세이션, 그게 뭔지 제가 이제 확실히 깨닫게 됐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신실하게 말씀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미디어 선교가 저를 살리고 또 지금 많은 사람을 살리고 있습니다. 시간 공간을 초월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하는 한 7, 8분 진행이 된 이와 같은 그 전화 통화를 하고 좀 하나님께 이제 감사를 드렸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리고 요즘 가끔 말씀드리는데 제 상황이 그렇게 세상 사람들 보기에 또 제가 보기에 그렇게 기쁜 상황은 못 됩니다. 지난 5년 동안 거의 매일 전 시간을 성경 교정하는 데 쓰고 있어요. 이제 막바지에 이제 다다르다 보니까 더욱더 힘이 들고 스트레스 받고 인간적으로 이야기하면 아마 누가 뭐 제 아내가 아마 가장 잘 알 거예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정말 하나도 재미가 없는 그런 무미건조한 삶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심지어 새벽에까지 이루어지고 있어요. 스트레스가 넘는 그런 넘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데 그래도 제게 기쁨이 있습니다. 참 일주일에 주말이 되면 제가 세 편의 설교 아니면 강의를 이제 준비를 해야 돼요. 제가 대학에서 이제 강의를 하고 하는데 많은 그런 강의 준비해봤지만 이 설교라고 하는 거 아니면 강의라고 하는 거는 그냥 매주 다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어느 면에서 이것도 굉장히 스트레스가 될 수 있는 그런 일인데 요즘은 저의 가장 큰 기쁨이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고 강의를 준비해서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함께해 주시면 이렇게 예배당에 와서 또 오늘처럼 아니면 금요일처럼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도 정말 한두 사람 몇 사람 모여있는 이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즐겁게 이렇게 강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나 자신이 그 준비하면서 은혜를 받고 또 설교 말씀을 강해할 때 은혜를 받고 또 이러한 그 은혜 받았다는 그런 성도들의 이러한 그 전화 목소리를 통해서도 은혜를 받고 이게 정말 얼마나 커다란 그런 기쁨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특히 요즘 요한복음 또 에스라 맥잡기 또 지난주까지 했던 공산주의 바이러스 이런 거 공부하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저도 여기 목사로 이렇게 서 있지만 매일 공부해야 돼요. 왜 그러냐? 피상적으로 성경을 읽는 거하고 이 자리에 와서 말씀을 강의하거나 설교하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공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공부. 그러니까 이거 공부를 하는 게 그렇게 재미가 있는 거예요. 뭐 제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어쨌든 뭐 박사하기도 하고 교수가 돼서 가르치기도 하지만 어쨌든 공부하는 게 그렇게 재미있어요. 아 이게 이러한 맥락에서 이러한 말씀이 나오는구나 얼마나 기쁜지 알 수가 없습니다. 또 위얼 스민 목사님 또 프리칭 더 워드라고 하는 그런 그 커멘터리가 있는데 이런 거 지어놓으신 휴스라고 하는 그런 목사님, 이런 분들 그 강의 그 설교집을 읽으면서 아, 이게 이러한 맥락에서 이런 말씀이 주어졌구나. 이걸 깨닫고 너무나 기쁘고, 특히 이번 금요일 같은 경우 에스라서 그 백성의 그 죄악을 보고 에스라와 함께 그 백성들이 울며 통곡하는 그런 모습, 이런 걸 보면서 정말 내 자신이 준비하면서 울 수 있는 이와 같은 그 기쁨, 울면서 기쁨이 생기는 이런 것들을 이제 체험하게 돼서 너무나 이제 감사하고, 이러한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러한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이 사람들이 죽어간 그런 그 영적인 유산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기쁨을 주고 있다는 거, 이거 생각하니까 너무나 감사가 됩니다. 그래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이런 사람이 그래도 이런 거 공부하고 연구해서 이렇게 선포하는, 어느 면에서 좀 부족한 그런 그 선포하는 말씀에도 감화를 받고 기뻐하는 성도들이 있고, 또 심지어 불신자도 구원받았다는 이런 소식을 접하면서 정말로 매우 기쁩니다. 특히 지난주에는 암으로 앓고 있고 중병으로 앓고 있는 세 분께 직접 전화도 해서 목사로서 해야 될 일 기도도 같이 해드리고 이렇게 시간을 나눌 수 있는 이러한 계기를 가져서 더욱 기뻤습니다. 앞으로 이제 성경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출간이 되면 그 이후에는 우리 성도들과 함께 더 같이 많이 시간을 나누고 정말 인생을 같이 나누는 그런 목회를 하다, 목회를 좀 마무리 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마 제 아내와 제 아이들이 가장 기뻐하는 그런 일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예수님과 진리의 성경 말씀은 사람들이 받아들이기에 너무 쓰고 아프다라고 하는 그런 그 제목을 가지고 예수님 그 말씀이 선포가 될 때,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 때문에 사람들이 두 쪽으로 확연하게 분리되는 그런 사건, 요한복음 7장에 나오는 7장 40절부터 53절에 나오는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갈 때 어떻게 사람들이 분리가 되는가, 또 저와 여러분은 어느 쪽에 서야 될 것인가, 또 특별히 예수님을 핍박하고 심지어 죽이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앞으로 적그리스도의 시대가 이제 다가올 텐데, 물론 그 전에 우리는 휴고가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저와 여러분 예수님의 교회를 향한 그런 핍박은 계속해서 이제 증거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 보면서 이러한 그 전조를 우리가 내다보면서 한편으로는 재림이 가까웠기 때문에 기뻐하기도 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지혜롭게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지혜롭게 우리 교회가 행동을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도 이제 해보게 됩니다. 오늘 설교 말씀을 이제 전달하기 위해서는 지난주 설교 말씀을 조금 요약을 할 그런 필요가 있어서 지난주 설교 말씀을 잠시 요약을 하고 오늘 읽은 요한복음 7장 40절에서 53절 말씀을 여러분에게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말씀드렸듯이 요한복음 7장부터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그와 같은 시도가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유대 지방에 더 있을 수가 없어서 갈릴리 지방에 이제 내려가 계셨습니다. 자, 시간이 지나는 가운데 유대인들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인 장막절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자기 형제들에게 미리 가라고 이야기하시고 정말 자신이 올라가야만 될 바로 그때, 가장 그 정확한 때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어요. 그 가장 정확한 때는 언제냐? 장막절은 8일 동안 지키는데, 안식일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 안식일까지 지키는데 마지막 안식일, 가장 큰 날, 바로 그 큰 날 제사장과 백성들이 모여서 이 장막절에서 행하는 그런 그 물 퍼와서 물을 붓는 것과 같은 예식을 행하고 있었어요. 그것이 가장 큰 행사였습니다. 제사장이 실로암 연못으로 가서 금으로 된 그런 물통에다가 물을 담아다가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제사장들이 나팔을 부는 가운데 저 제단 위에 높은 데 서서 물을 붓는 바로 그 순간에 사람들이 그 물을 보면서 뙤약볕 밑에서 정말 갈증을 느끼며 저렇게 좀 차가운 물, 좋은 물 좀 한번 마셔보면 좋겠다, 저 폭포수 같은 저든 들어가서 한번 시원하게 목욕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그 순간에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 기록이 말한 것 같이 그의 뱃속에서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오리라고 하는 예수님의 놀라운 선포 말씀이 그 시간에 정확한 때에 한치의 오차도 없이 사람들 가운데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3년 반 동안의 공생애를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통해서 직접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3년 반 동안의 공생애 많은 사건들이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초청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유대인들의 가장 큰 절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제사장이 지금 가장 중요한 행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거기에 집중하고 있어요. 바로 그 순간에 저 물이 아니고 내가 주는 물, 사람의 뱃속에서 영원 무궁토록 솟아나는 그 물, 그 물을 내가 너에게 줄 테니까 누구든지 와서 마시라고 하는 이 놀라운 말씀이 선포된 그 사건, 이 사건은 예수님의 공생애 사건 가운데 공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그런 사건이었다. 우리가 이제 그렇게 판단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무슨 얘기냐? 이제 구약시대는 가고 지난 1500년 동안 모세의 율법이 지배하던 그런 구약시대는 이미 지나가고 나 예수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 인류의 독생자 메시아가 와서 이제 신약시대를 연다고 하는 놀라운 선포를 하신 거예요. 제사장들이 짐승을 잡아 바치고 정결례 예식을 행하고 물을 뿌리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은 이제 끝이 났다고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것들은 끝이 났다. 이제 진짜 제사장, 진짜 희생예물, 그 희생예물, 구약시대 모든 것들의 예표가 됐던 이런 것들의 실체, 그 실체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와서 너희에게 잠시 잠깐 갈증을 이렇게 해소시켜주는 물이 아니고 영원 무궁토록 너희 뱃속에서 흘러넘치는 강물, 이 강물을 주시겠다고 하며 신약시대를 여시는 놀라운 선포의 말씀이 지금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한번 히브리서 9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9절에서 10절 말씀 하니까 이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성막은 현재 곧 이때까지의 모형이므로 그 안에서 예물과 희생물을 드렸어도 그것들이 양심에 관한한 섬긴 자를 완전하게 하지 못했다. 지금 제사장이 물을 퍼오고 물을 붓고 짐승을 잡아 죽이고 여러 가지 그와 같은 구약의 예식들을 했지만 이런 것들이 그런 그 예식에 참석하고 예배를 드린 그런 사람들의 그 양심, 그거 양심을 깨끗하게 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 성막은 단지 먹는 것과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육신에 속한 규례들로만 유지가 돼서 개혁의 때까지 그들에게 부과가 된 거다. 개혁의 때까지만 부과가 된 거예요. 그 개혁의 때가 언제냐? 예수님이 오시는 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이 행하고 이런 모든 의식 이런 거 보시고 이거는 지금까지의 예표다. 이제 개혁의 때가 왔다는 거예요. 신약시대가 열리게 됐다는 거예요. 짐승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 무결한 희생 예물이 되시고 완전 무결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이 모든 것들을 종결하시고 새로운 시대를 여신다는 겁니다. 10장에 가서 보니까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율법은 다가올 좋은 일들의 그림자는 가지고 있으나 물을 뿌리고 짐승을 잡아 죽이고 한 이런 모든 거, 중간에 제사장이 서서 죄를 사한다고 한 이런 모든 거는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 일들의 형상 그 자체는 아니기 때문에 그들이 해마다 계속해서 드린 그런 희생물들로는 거기로 나오는 자들을 결코 완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짐승의 제사를 드렸어요. 피를 흘렸어요. 죄는 잠시 잠깐 덮어질 수 있었지만 죄들을 제거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했더라면 경배하는 자들이 한 번에 깨끗하게 되어 더 이상 죄들을 의식하지 아니하였을 터이므로 그것들을 드린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겠느냐. 지난 1500년 동안은 왜 이 일을 계속해 왔느냐. 왜 그래요? 양심에 관한 그와 같은 것들이 그들을 깨끗하게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1500년 동안 모세의 율법에 따라 짐승을 잡아 죽이고 물로 깨끗하게 씻는 이와 같은 예식을 행한 거다. 3절에 그러나 그 희생물들에는 해마다 죄들을 다시 생각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왜 그러냐? 황소와 염소의 피가 죄들을 제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믿습니까, 여러분? 황소와 염소의 피가 죄들을 제거하는 건 불가능한 거예요. 제사장이 금으로 된 그 물통에다 물을 가져다가 그 제단에 물을 100번, 1000번, 10000번을 부어도 그것 가지고 사람의 양심이 온전하게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런 의식으로는 너희의 영적인 갈증을 해소할 수가 없다. 오직 내가 주는 물, 너희 뱃속에서 영원토록 흘러나오는 이 강물, 이것이 있어야 너희의 영적인 갈증이 완전하게 해소가 될 수 있다는 이런 말씀을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역사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그런 순간이었어요. 구약과 신약이 분리가 되는 그런 순간이었어요. 이 말씀과 함께 우리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세요? 그러나 이것은 그분께서 자기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더라.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아직 성령님께서 주어지지 아니하였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영광을 받으셔야 그 뒤에 성령님이 주어져서, 그래서 어떻게 돼요? 신약시대가 완벽하게 이루어진다고 한 이런 말씀을 주시면서 신약시대는 성령님과 함께 시작이 된다. 예수님이 세우시고 이 교회와 함께 성령님과 함께 이 신약시대가 시작이 된다고 하는 이러한 그 놀라운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 세 구절을 통해서 이제 말씀해 주신 겁니다. 자, 오늘은 이 놀라운 말씀, 역사적으로 놀랍고 영적으로도 놀랍고 시대적으로 놀라운 이런 말씀을 듣고 거기 모였던 많은 사람들, 거기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어요. 바리새인들이 있었어요. 사두개인들이 있었어요. 서기관들이 있었어요. 많은 제사장들이 있었어요. 또 이 제사장들의 명령을 받고 가서 예수님을 잡아오라고 해서 이 예수님을 잡으러 갔던 그런 군사들이 있었어요. 거기에 이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아마 그 예루살렘 시에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그 제단이 있던 그 성전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모여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 놀라운 말씀을 선포하시는 그 역사적인 순간에 그 말씀을 듣고 사람들 가운데 어떤 일이 생겼는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거 살펴보는 걸 통해서 우리 삶 속에는 어떤 일이 생겨야 될 것인가, 이거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0절에서 44절 가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놀라운 말씀을 선포하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계속해서 증가하는 게 아니고 어떤 일이 생겼냐, 예수님 때문에 사람들 가운데 분열이 생겼다. 43절 가서 보니까 이처럼 그분으로 인해 사람들 가운데 분열이 생겼다. 아, 예수님이 들어가면 분열이 생기는구나. 40절 가서 보니까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 뭐라 그래요? 바로 저 사람이 그 대언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41절에 가서 보니까 그분은 바로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가서 보니까 41절 42절에 저 사람은 갈릴리에서 왔는데 어떻게 갈릴리에서 그리스도가 나오겠냐. 성경을 한번 봐라. 그리스도는 갈릴리가 아니라 베들레헴에서 나온다고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이제 하면서 예수님 때문에 사람들 가운데 4분 5열 분열이 생기는 이런 모습이 안에 기록이 돼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그분은 그 대언자다. 그 말씀은 신명기 18장 15절에서 18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신명기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유랑 생활을 마치고,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땅이 있으면 이스라엘 땅 지금 동쪽에 지금 모여 있어요. 이제 여기를 건너서 요르단을 건너 들어가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가나안에 들어갈 이 백성은 40년 동안 모세의 인도를 받으면 거의 대부분이 광야에서 태어난, 새로 태어난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주기 위해서 기록한 책이 모세의 신명기예요. 그 모세가 모압 평야에서 이방인들의 땅에서 지금 하나님의 이 땅에 들어가려고 한 새로 태어난, 지금 식으로 얘기하면 새로운 세대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냐, 신명기 18장에 하나님께서 나와 같은 대언자 하나를 세우실 텐데 너희는 반드시 그의 말을 들어야만 된다,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자, 그래서 베드로가 사도행전 3장 20절에서 22절 여기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모세가 이야기했던 그 대언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그 말씀을 지금 전달하고 있는데 이마 사람이 듣질 않습니다.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해? 그의 말을 듣지 않는 백성은 멸망할 것이다. 베드로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들은 멸망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도 사람들 가운데 분열이 생기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생기는 이런 슬픈 일이 여기에 이제 발생하게 됩니다. 두 번째, 저분은 그리스도다. 맞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고백하는 저분은 그리스도라는 이 믿음의 고백, 이것이 있어야 예수님의 다시 태어난 그런 성도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가 있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소수, 베드로를 포함해서 그분을 따랐던 그 소수는 이분이야말로 정말 성경이 이야기하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됐어요. 자, 그런데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또 나타났냐. 저 사람 하는 걸 보니까 참 저 사람 좋은 사람인데 그리스도는 될 수 없지. 왜 그래요? 그리스도는 미가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베들레헴에서 나와야 되는데 저 사람은 갈릴리에서 나온 게 아니냐. 이건 왜 그래요? 잘못 알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잘못 알고 있어요. 예수님은 어디에서 태어나셨어요? 성경 기록대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어요. 그 이후에 핍박을 받다가 어떻게 했어요? 할 수 없이 이집트로 갔다가 다시 그의 부모가 어디로 갔어요? 갈릴리 나사렛에서 가서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가 태어난 것은 베들레헴이고 그가 성장한 그런 곳은 나사렛이었어요. 그래서 이거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이제 생기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어쨌든 거기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그 많은 모인 사람들 가운데 43절 가서 보니까 분열이 생겼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가고 예수님의 진리가 들어가고 특별히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의 샘물을 얻는다고 하는 예수님만 믿어야 그 일이 가능하다는 그런 말씀이 선포가 되면 분열이 생긴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분열이 생긴다. 마태복음 10장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걸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35절 내가 땅에 화평을 보내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나는 화평이 아니라 검을 보내러 왔노라. 사람이 자기 아버지를, 딸이 자기 어머니를, 며느리가 자기 시어머니를 대적하여 불화하게 하려고 내가 왔나니 사람의 원수들이 그의 집안에 속한 자들이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자, 이걸 잘못 이해하면 안 됩니다. 아, 예수님은 화평을 모르는 분이구나. 화평을 깨트리는 분이구나. 성경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 가서 보시면 메시아를 이렇게 표현하면서 뭐라고 표현이 돼 있어요? 영어로 Prince of Peace 이렇게 돼 있어요. 뭐라고 하면은 화평 아니면 평화의 통치자라고 돼 있어요. 우리 예수님은 평화를 아시는 분이에요. 평화만 전달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문제가 뭐냐? 사람들의 죄악과 이기심과 편견 이런 무지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그것이 화평의 말씀이요 좋은 말씀이요 진리의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사람의 문제 때문에 화평이 깨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화평을 주지 않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예요? 화평을 주러 오셨어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죄 때문에 화평이 깨졌어요. 예수님이 그 화평을 치료하시기 위해서 화평의 통치자로 이 세상에 오셨는데 사람의 속에 들어있는 죄 때문에, 무지 때문에, 편견 때문에 어떤 일이 생겨요? 그 말씀이 들어가면 사람들 가운데 분열이 생긴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둠이 차 있는 가운데 조그만 빛이라도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어둠과 빛이 서로 대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참으로 좋은 그런 그 예화가 있더라고요. 저와 여러분 미국, 캐나다 이렇게 북아메리카 대륙을 가서 보시면 그 북아메리카 이렇게 나눠서 여기 3분의 1쯤 태평양에서부터 여기 한 3분의 1쯤 4분의 1쯤 되는 데 가면 로키 산맥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아시죠? 로키 산맥 콜로라도 주도 있고 저 위에 엘버타 주도 있고 이렇게 로키 산맥이라는 게 있어요. 뭐 세상에서 어느 면에서 가장 큰 그런 산맥입니다. 산맥. 자, 이 로키 산맥에 비나 눈이 내립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산맥이에요. 비나 눈이 내리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동쪽으로 떨어지는 비가 있고 서쪽으로 떨어지는 비가 있어요. 비가 내리면 이 산맥이 있으면 반드시 동쪽으로 가든지 서쪽으로 가든지 반드시 갈라지는 거야. 중간에 남을 수가 없습니다. 비나 물이 떨어지면 어떻게 돼? 동쪽으로 가든지 서쪽으로 가든지 갈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렇게 한번 갈라지면 절대 만나질 못해요. 동쪽으로 간 물하고 서쪽으로 간 물하고 절대 만나지 못해요. 예수님의 진리가 바로 이 산맥과 같습니다. 예수님의 진리가 딱 들어가면 분리가 생겨요. 예수님 편에 서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과 반대편에 서는 사람이 있다고 성경이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생기냐? 예수님 편에 서는 사람하고 예수님과 반대편에 서는 사람이 절대 만나지 못하는 이와 같은 분리가 생긴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 시간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결단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새벽별 예수님 편에 설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을 대적하는 루시퍼 저 사탄 마귀의 편에 설 것인가, 저와 여러분이 어느 편에 서느냐에 따라 우리의 운명이 결정이 되고 양편에 선 사람은 절대 같이 만나지 못한다는 이러한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우리 예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진리와 교회가 들어가면 그러면 반드시 분리가 생깁니다. 예수님 편에 서는 사람, 진리 편에 서는 사람, 마귀 편에 서는 사람 반드시 이와 같은 분리가 생긴다.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이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일은 이런 분리는 일생에 한 번만 생기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일상생활의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이와 같은 분리가 생깁니다. 정치 문제가 생겨요. 그렇죠?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편에 설 것이냐 마귀 편에 설 것이냐. 경제 문제가 있어요. 도덕과 윤리 문제가 있어요. 동성애 문제가 있어요. 낙태 문제가 있어요. 예수님 편에 설 것인가 아니면 마귀 편에 설 것인가, 중간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교육을 애들 교육시키는 그런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선택하는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음식 섭취하는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집이든 직장이든 선택하는 모든 문제에 예수님 편에 설 것인가 마귀 편에 설 것인가 중간지대는 없다고 하는 이런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때문에 어려움을 느껴요. 왜 그러냐? 예수님과 그분의 진리가 들어가면 오늘 설교 제목처럼 사람들이 받아들이기에 이게 너무 쓰고 너무나 아프기 때문에 분리가 생깁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 믿고 너무 기뻐서 목사님 아니면 옆에 있는 그런 친구들의 내 삶에 커다란 변화가 생겼다 그렇게 얘기하면 나타나는 반응이 크게 두세 가지예요. 기침하면서 무시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 도망가는 사람, 병원 가야 됩니다. 그렇죠? 개밥 주러 가야 됩니다. 도망가는 그런 사람이 있고 같이 기뻐서 아 정말 그래, 예수님한테 정말 그래요, 이런 사람은 많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이 생겨요? 반드시 분리가 생깁니다. 예수님이 들어가서 삶이 변화가 됐다고 하면 그 말을 들을 때 좋아하는 사람, 기뻐하는 사람이 있고 그 말을 부끄러워하고 그 말을 무시하고 그 말을 경멸하는 그런 사람이 반드시 생긴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사는데 별 삶의 변화가 없습니다 하고 무덤덤하게 얘기하면 많은 사람이 옳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변화가 생겼습니다 하고 이야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도망을 가는 그런 일, 지금 여기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요한복음에 나오고 예수님이 행하신 것 같은 그 행적들을 살펴보면 이와 같은 일이 계속해서 발생되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아, 도대체 왜 예수님이 들어가면, 성경 말씀이 들어가면 왜 분열이 생길까? 그것도 다수의 사람들은 다 도망가고 왜 소수의 사람만 남게 될까?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수용하면 삶의 방향이 바뀌게 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진리를 수용하면 삶의 변화가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반드시 분리가 생기는 거예요. 인생관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사는 7, 80년이 끝이 아니고 영원한 삶이 있다고 하는 인생관이 생기면 인생을 살아가는 목적과 방법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가치관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역사를 보는 역사관이 달라지게 되어 세상을 보는 세상관의 변화가 생기기 때문에 반드시 예수님 때문에 분리가 생기는 일이 불가피한 겁니다. 현 시대는 포스트 마더니즘 시대다. 이건 무슨 얘기냐? 절대적인 진리는 없다는 거예요. 이건 나에게 진리고 저건 너에게 진리고 하지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공통적으로 적용이 되는 진리는 없다. 근데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뭘 믿어요? 절대적인 진리를 믿는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절대적인 진리, 영원한 생명, 다시 말해 우리를 창조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신다는 절대적인 진리를 믿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지금부터 6천년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 하나를 가지고 온 우주공간과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만드신 것을 믿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것도 하나님이 6일 동안 만든 것을 믿는 거, 이게 바이블 빌리버입니다. 사람이 죄를 지어서, 그래서 누구든지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이 죄인으로 태어나서 이대로 죽으면 지옥 불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믿는 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 하나님이 반드시 공의롭게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냐? 예수님을 믿는 거다.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거, 이거 하나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있다는 걸 믿는 게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단어를 보존해 주셨다고 믿는 게 그게 바이블 빌리버예요. 저와 여러분이 혹시 이 땅에서 예수님 있다 죽는다 해도 예수님께서 공중 강림하실 때 나팔 소리가 날 때 저와 여러분의 몸이 홀연히 변화가 돼서 영존하는 그런 몸으로 바뀌는 것을 믿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교회가 영원토록, 이 땅이 존재하는 한 교회가 영원토록 존재한다는 이런 사실을 믿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자, 이렇게 예수님의 진리가 선포가 되니까 사람들 가운데 분열이 생겼을 뿐만 아니라 44절 가서 보니까 그들 중에 더러는 그분을 붙잡아서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일까지 생겼다는 거예요. 그분을 붙잡아서 죽이려고 했는데 그 다음에 가서 보니까 아무도 그분께 손을 대지는 않았어요. 왜 그래요? 아직 주님의 때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께 손을 대지 못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예수님의 진리가 들어가니까 그 진리를 선포하는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해요. 저와 여러분이 이 일을 지금 대한민국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교회와 관련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요즘 교회에 대한 세상의 핍박이 도를 지나쳤습니다. 너무 도를 지나쳤어요. 마치 교회가 바이런스를 이렇게 확산시키는 이와 같은 온상으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세뇌가 돼서 그렇게 지금 교회를 핍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진리를 선포했던 그 예수님에게 일어났던 그런 일이 지금 2020년 대한민국 땅에서 지금 교회를 향해서 일어나고 있다. 왜 이런 일들이 생기냐? 예수님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교회가 어떤 것인가를 몰라서 그런 겁니다. 지금 이 대한민국이 왜 존재하고 있는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탄압하고 교회를 경멸하는 겁니다. 잠깐 대한민국의 역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880년경에 조선은 개화기를 맞아요. 그때부터 일제 36년 대한민국이 이제 건국이 되고 1948년에 6.25 이제 승리하고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발전해서 지난 140년 동안의 역사를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돼요. 그 역사는 한마디로 뭐냐? 대한민국의 역사는 교회와 함께한 역사예요. 대한민국의 역사는 기독교와 함께한 역사입니다. 대한민국의 역사는 하나님과 함께한 역사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역사입니다. 개신교회와 함께한 그런 역사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인식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며칠 전에 우리 문재인 대통령하고 교회 지도자들 16명이 모였을 때 문재인 대통령이 본인 입으로 시인을 한 거예요. 대한민국의 역사는 교회와 함께한 그런 역사다. 대통령이 시인한 그와 같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교회나 기독교회가 이 땅에서 이루어놓은 가장 큰 업적이 뭐냐? 이 대한민국의 대한민국 자유헌법을 준 것이 바로 기독교와 교회가 이 땅에 이루어놓은 가장 중요한 그런 업적이에요. 미국이라고 하는 그런 기독교 국가의 자유민주주의 헌법, 이걸 가져다가 70, 80%의 국민들이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원하는 그런 시점에 하나님의 성도 이승만이라고 하는 대통령이 나타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자유를 실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번영을 실현할 수 있는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체제 헌법을 만들어 놓은 것, 이것이 기독교와 그 다음에 교회가 이 땅에 이루어놓은 가장 중요한 업적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왜 이렇게 좋은 땅에 사냐? 좋은 헌법이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겁니다. 이 헌법이 어떻게 가능하냐? 이승만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걸 강권적으로 주셨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교회와 함께 대한민국이 번영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돼요. 대한민국의 헌법, 교육, 의료, 국방, 안보, 경제 등 모든 것이 기독교의 가치와 문화에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모든 게 다 기독교의 가치와 문화과 철학에서 나온 겁니다.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살고 있는 이 교회, 이거 사람의 모임이기 때문에 완전하지 않습니다. 이번 우한 폐렴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서 안타깝게도 몇몇 교회에서 확진자들이 나온 게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전국의 교회가 6만 개가 넘습니다. 그 6만 개 중에 정말 1%도 안 되는 소수의 그런 교회에서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한 거예요. 이런 소수교회에서 발생한 그런 모든 문제는 어떤 단체, 어떤 모임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일입니다. 그런데 이걸 가리켜서 가지고 모든 교회로 이 문제를 확대 해석을 하면, 그리고 심지어 예배드릴 수 있는 이런 자유를 억압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지적하듯이 전체주의 발상이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많은 사람들이 과학을 이야기하는데 진짜 과학이 뭔가 한두 가지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 과학 이야기를 하려고 생각해 보니까 10살 때부터 제가 지금 만 60인데 매일같이 하고 있는 게 산수, 수학이에요. 매일같이 지금까지 학교에서 아이들 가르치고 있는 게 공학이고 과학이고, 50년 동안 과학을 한 사람이 과학이 뭔가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과학은 뭐냐, 바이러스, 이 우한폐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근원지, 거기에 쏘는 중국 사람들을 제때 차단하지 않은 것이 지금 이 땅에서 바이러스가 창궐하는 가장 큰 원인이에요. 이게 가장 큰 과학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버스, 지하철, 노래방, 목욕탕, 해수욕장, 비행기, 에버랜드, 오페라 공연 등, 또 집단 휴가도 보냈죠. 이번에 공짜 영화 보라고 영화 관람권 50만 매 보냈죠. 그 다음에 또 어디 놀러 가면 5만 원씩 준다고 해서 이렇게 해서 모든 거 다 이렇게 배포하고 한 거, 이런 것들 때문에 바이러스가 온 세상에 창궐하게 됐다. 이게 두 번째 과학이에요. 팩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번 저 사진을 보도록 하겠어요. 자, 여기 나와 있는 건 금요일 날, 8월 28일 날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그 동아일보 기사의 제목이 뭐냐, 언제 어디서나 누구라도 감염될 수 있다.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언제 어디서나 누구라도 감염될 수 있다. 근데 이거를 교회 목사나 아니면 어떤 사람이 얘기한 게 아니에요. 누가 그렇게 얘기했냐,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이 얘기한 거예요. 이제 언제 어디서나 누구라도 코로나19 환자가 될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이분이 강조를 한 거예요. 이건 교회가 강조한 게 아닙니다. 정부의 이 권위 있는 이와 같은 관리자가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 언제 어디서나 감염이 될 수 있다. 깜깜이 감염이 문제다. 8월 초에 휴가 다 가지 않았어요. 집단 이동 했잖아요. 말 그대로 방역이 실패가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누구든지 어디서나 언제라도 코로나19에 감염이 될 수 있다고 지금 정부의 질병본부, 이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이 그 이야기한 걸 지금 저렇게 신문에서 발표를 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과학적인 사고를 하고 논리적인 사고를 한다고 하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침에 이제 일어나서 그리고 밥 먹고 그리고 이제 출근하든지 어디를 간다고 생각해보세요. 집을 떠납니다. 아파트 살면 엘리베이터 통과해야 돼요. 그 다음에 버스를 타든지 지하철을 타든지 뭐 영화관을 가든지, 그 다음에 직장도 갈 수 있고 커피숍도 갈 수 있고 저 같으면 학교도 갈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교회도 갈 수 있고, 여러분 한 사람이 하루에 움직이는 그런 동선을 다 따져보면 정말 어디서 어떻게 바이러스가 감염되는지 그걸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감염되는 걸 모른다고 하는 게 과학입니다, 여러분. 그거를 여러 개의 그런 감염 경로가 있는데 꼭 교회가 나오면 그걸 교회라고 해서 이때부터 시작이 되면 그때부터 교회가 이 방역을 하지 않고 바이러스의 온상지가 되는, 이런 게 바로 비과학입니다. 이런 걸 저와 여러분이 여기 가서 보니까 어떤 것도 나와 있냐, 심지어 바이러스가 무서워서 아파트에 있는데, 집에 있는 거예요. 나가지도 못하고 있는데 공동이 환기구 이걸 통해서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아파트에서 지금 집에 있는데도 바이러스가 걸렸다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이렇게 지금 발전이 되고 있어요. 이게 과학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교회를 희생양으로 삼아서 교회를 핍박하는 일, 이건 비과학적인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야 되고 믿지 않는 우리 국민 여러분들도 이게 진짜 어느 것이 과학인가 어느 것이 비과학인가를 정말 잘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번 사태를 당하면서 야 앞으로 일어날 일이 어떤 것인가 이런 게 좀 예측이 됐습니다. 자, 8월 26일 지난 금요일에 교회에 대한 엄청난 핍박 이야기가 제 카톡에 이제 올라왔어요. 은평제일교회 심화보 목사님이 몇 개의 사진을 올렸습니다. 저 사진 거기 가서 보니까 여러분 한번 보세요. 지금 은평제일교회 주변에 저런 플랜카드, 은평제일교회 이거 물러가라고 하는 이런 플랜카드를 아마 그 교회 주변에 몇 개를 붙였냐. 자그마치 20개를 붙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저희 교회 주변과 마을에 드디어 물리적 공격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고는 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놓으셨어요. 그리고 목사님 뭐라고 얘기하느냐. 목사님 근데 저는 근심보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가 정말 흥미롭습니다. 이렇게 두 줄 글을 이렇게 올려놨어요. 그리고 그날 밤에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 승리했습니다. 저희 교회를 회방하는 현수막 20개 모두를 구청에서 다 철거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직도 정부의 공권력이 살아있구나. 정의가 집행이 되고 있구나.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어요. 이런 사태가 계속해서 진행이 되면 말 그대로 완장 차고 다니면서 사람 죽이는 그와 같은 일이 이 땅에 생길 수도 있다는 이와 같은 생각하게 되고 적그리스도의 세상에 오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길까 예수 믿는 자들에게 이런 것들을 예측해보는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지금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목사로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은 코로나19 방역과 퇴치를 위해서 국민 모두가 다 하나가 돼야 돼요. 대통령과 국민, 여야 가릴 거 없어요. 좌우 가릴 거 없습니다. 기독교인이다 비기독교인이다 가릴 거 없어요. 남 탓하는 거 지금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거 바이러스를 막기 위해서 정부도 인간의 모임인데 어떻게 정부가 완벽할 수 있어요. 문제가 생기면 문제가 생겼다고 이야기하고 국민과 함께 같이 원연일체가 돼서 이 바이러스를 퇴치하는 게 지금 대한민국이 살 길이 아니겠느냐. 또 우리 교회들 이런 교회를 향한 이와 같은 따가운 시선이 있고 하니 더욱더 방역에 신경을 쓰고 거리 두기 등을 유지해야 돼요. 이렇게 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하나 좀 전달하고 성경말씀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가서 보시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나를 보고 누구라 그러느냐 누구라 그럽니다 이야기하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 그러느냐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베드로가 고백을 하니 예수님께서 너는 베드로다 이 믿음의 고백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기관이에요. 저와 같은 이런 창조물이 단순히 모여있는 인간의 어떤 집단, 인간의 어떤 모임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세우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기관이 교회예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해요? 심지어 사탄과 사탄의 무리들의 지옥의 모든 문들도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교회에게 도전하는 그런 무모한 일을 하지 말기 바랍니다. 유한한 창조물이 창조주 하나님과 싸우는 거 이것처럼 어리석은 일은 없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다닌 사람들 교회가 미약하게 보이고 부족하게 보여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교회가 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유지가 됐고 앞으로도 유지가 될 것이다. 교회가 없어지면 이 땅은 마귀 천국이 된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되는 겁니다. 45절에서 53절 말씀 강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45절에 가서 보니까 그때 직무 수행자들이 수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오니 그들이 저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그를 데려오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직무 수행자들이 대답하되 결코 아무도 이 사람처럼 말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 이에 바리새인들이 그들에게 응답하되 너희도 속았냐. 치리자나 바리새인들 이 종교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 중에 과연 누가 그를 믿느냐 그를 믿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사람들은 정말 저주받은 사람들이다. 니고데모가 이제 등장을 하죠. 그런 말 하지 마라. 우리의 율법은 어떤 사람의 말을 듣고 그가 행하는 것을 알아보기도 전에 그 사람을 심판하느냐.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 사람들이 부끄러워갖고,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조사하고 살펴봐라, 갈릴리에서는 대언자가 일어나지 아니하는지. 이렇게 되면서 이제 이야기가 끝나요. 자, 앞뒤 배경을 조금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제 장막절 행사를 위해서 이제 올라가셨어요. 자, 그래서 올라가셔갖고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제 보러 갔더니,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제 나타나니까 어떻게 해요? 종교 지도자들이 그분을 잡아서 죽이려고, 그래서 누구를 보내요? 성전에 가면 성전을 경비하기 위해서 군사들이 있어요. 그 군사들을 보내서 예수님을 잡아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자, 이런 상태에서 지금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셨어요. 예, 이게 나타나셔갖고 지금 무슨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예, 누구든지 목이 마르면 나한테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 기록이 말한 것 같이 그의 배 속에서 생수에 가는 길이 슬러 넘치리라고 하는 그런 말, 이 말들 이 사람들이 이제 듣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지 못하고 그리고 빈손으로 돌아갔더니 그 주인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제사장들이 묻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 사람을 잡아오지 않았느냐. 놀라운 고백이 안에 들어있어요. 46절에 이 사람들이 아주 정직하게 대답을 했어요. 지금까지 살아보면서 여러 사람의 말을 들어봤는데 이 사람처럼 말하는 사람은 내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예. 지금 이 군사들이 이야기하는 거, 이 사람처럼 말하는 사람은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이 사람들 변명할 수가 있었어요. 군중들이 돌을 던질까 봐 무서워서 저희가 잡아오지 못해 이렇게 변명할 수 있었지만 정직한 대답을 한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 사람들 역시 예수님을 잡으러 갔는데 예수님 말씀을 듣고 나서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에 압도가 됐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예수님을 붙잡으러 갔다가 예수님께 붙잡히고 말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잡으러 갔다가 예수님께 붙잡히고 말았습니다 하고 정직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 있는 종교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하고 이 사람들이 보냈던 군사들의 차이가 뭐냐? 종교 지도자들은 편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편견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듣질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와서 들어야 뭔가를 깨달을 텐데 듣질 않는 거예요. 여기 군사들은 편견이 없었어요. 잡아오라니까 가서 잡으러 갔다가 뭘 했어요? 들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 오는 거예요. 들음 하나님의 말씀에 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으면 구원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이와 같이 편견이 없이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 사람처럼 말한 사람은 내 평생에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위대한 고백을 하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너희도 속았냐? 여러분, 너희도 속았느냐? 우리가 가서 이렇게 말씀 전하고 예수님 때문에 변화가 됐습니다. 그럼 옆에 있는 사람들이 말은 안 하지만 속으로 너도 속았냐? 그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너도 속았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수님과 교회는 속이는 데가 아니에요. 속이는 인물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오직 진리를 이야기하십니다.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진리를 이야기해요. 다만 사람이기 때문에 부족해서 그 진리를 다 지키지 못할 뿐입니다. 교회는 진리의 보루예요. 진리를 이야기하는 데예요. 이런 걸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돼요. 자, 이제 이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는 깜짝 놀라서 뭐라고 얘기해요? 종교인들 가운데, 정치 지도자들 가운데 그를 믿은 사람이 어디가 있냐. 다시 말해, 우리도 안 믿는데 왜 너희가 가서 믿느냐 하고 자기들의 판단의 기준을 가지고 이 사람들을 정죄하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돼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아무리 큰 교회, 아무리 유명한 목사가 이야기해도 성경 말씀이 아니면 받아들이면 안 되는 겁니다.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거, 종교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해도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 말씀만 진리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대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나서 이 사람들 도저히 이길 수가 없으니까 49절에 어떻게 해요?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사람들, 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저주받은 자들이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현상하고 너무나 똑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이 저주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몸이 변화가 돼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 무궁토록 살 사람들입니다. 이 편에 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야기가 이제 끝난 다음에 이 사람들이 하도 이상한 일을 이야기하니까 이 지도자들 가운데 누가 있냐, 니고데모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이야기를 여러분이 기억할 거예요.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이냐, 가장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가장 유식한 사람이야. 율법에 가장 정통한 사람이야. 또 뿐만 아니라 공회원이니까 지금식으로 하면 국회의원이에요. 국무총리쯤 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질문해요? 우리가 율법을 믿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무슨 말을 하고 무슨 행동을 하면 그걸 알아보기도 전에 이 사람 좋은 사람이다 나쁜 사람 이렇게 판단하면 안 되지 않느냐. 여러분 얼마나 멋있는 말이에요. 그렇죠? 교회를 무조건 핍박하기 전에 교회가 무슨 일을 하고 어떤 말씀을 전하는가를 들어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게 정당한 일이 아니냐. 24절에 가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겉모양으로 판단하지 말고 의로운 판단으로 판단을 해라. 겉모양으로 판단하지 말고 의로운 판단으로 판단하는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봐야 돼요. 자, 종교 지도자들이 이제 흥분했어요. 그래서 52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아니, 무식한 자들이 그러는 게 괜찮은데, 아니, 당신은 국무총리가 아닙니까? 그렇죠? 아니, 국무총리고 국회의원이고 율법을 그렇게 많이 아는 사람이 이 사람들 편에서 뭐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너 당신도 갈릴리에서 왔습니까? 조사하고 한번 살펴보십시오. 갈릴리에서는 대언자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자, 이게 엄청난 거예요. 군중들 보고 저 사람들 무식한 사람이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갈릴레에서 일어난 대언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님 말고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이 인용했던 사람 누구예요? 요나라고 한 사람이 갈릴리 출신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냥 흥분하고 이러다가 그리고 어때서 예, 역사적인 사실을 다 무시하고 군중들 무식하다고 하다가 오히려 자기들이 무식이 드러나는 이런 상태가 이제 발생하게 된 거예요. 해리 아이언사이드라고 하는 미국의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까지 살면서 예수님 반대하고 진리를 반대하고 성경 반대하고 하나님 대적하는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까지 성경 말씀을 한두 구절이라도 제대로 읽은 뒤에 예수님과 기독교와 교회를 비판한 사람은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습니다. 지금 니고데모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기독교와 교회와 교회가 선포하는 진리를 알지도 못하면서 거부하고 경멸을 하는 거예요. 저기 경비 갔다가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그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예수님께 갔다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정직하게 고백하는 이 사람들의 고백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많은 사람이 이야기하는 걸 봤는데 이 사람처럼 정확하게 진리를 이야기한 사람은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런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나오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믿는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가 필요라는 대답을 기독교에서 들을 수 없어 기독교를 거부합니다. 우리의 대답은 뭐예요? 정말로 예수님의 말씀을 읽어봤습니까? 들어봤습니까? 교회가 어떤 데인지 살펴봤습니까? 교회가 선포하는 진리가 무언가 한번 유심히 귀를 기울이고 10시간이라도 들어봤습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이 군사들도 가서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는 예수님처럼 진리를 말씀하는 사람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진솔하게 고백하는 거 이거에 저와 여러분이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교회를 핍박하면 안 돼요. 핍박하기 전에 뭘 봐야 돼요? 교회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교회가 어떤 것을 가르치고 있는지, 얼마나 과학적이고 논리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만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그런 사실, 죄송하지만 사람이기 때문에 그대로 100% 살지는 못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것이 진리라고 이야기한다고 진리만 이야기하는 사람이 교회라고 하는 것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알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결론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상이 급속도로 변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요즘 세상 돌아가는 걸 보면서 적그리스도의 세상이 우리 앞에 지금 열리고 있구나. 대비하고 살아야 되겠구나. 어떤 걸 보면 알 수 있어요. 예수님과 성경과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교회에 대한 혹독한 핍박과 비판이 가해지는 거 이걸 보면서 말세가 가까워오고 있구나. 저와 여러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 쓰나미같이 다가오는 핍박에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한 사람들이 동조하고 있어요. 그럼 뭐라 그래요? 코로나 확산은 교회 때문에 일어난다. 여러분 이거 아닙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앞으로 예수님과 기독교와 교회로 인해서 더 큰 분열이 이 땅에 일어날 거예요. 그 분열이 일어난 가장 큰 이유는 뭐냐? 들어보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분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뭐예요? 그들을 조롱하거나 그들을 경멸할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예수님의 말씀을 미디어 선교든 뭘 통해서 열심히 전달해야 됩니다. 온유하고 겸손하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비과학적인 이야기라면 과학적인 데이터를 들어가면서 저와 여러분이 이 교회는 진리만을 선포하는 데다, 예수님은 진리만을 선포하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됩니다. 오늘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동쪽과 서쪽으로 물이 나뉘듯이 반드시 구분이 되는 그런 일이 생겨요. 왜 그런 일이 생기냐? 진리는 수용하기에 너무나 쓰고 너무 아프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에서 20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이제 말씀하세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정죄를 받지 아니하거니와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미 정죄를 받았느니라.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이는 악을 행하는 자마다 자기 행위를 책망받을까 염려하여 빛을 미워하고 또 빛으로 나오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왜 예수님께로 안 나오냐? 자기들의 무지와 죄악이 드러나서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오지 않는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이 자식들과 함께 믿음 생활하고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이때 꼭 기억해야 될 말씀, 다시 한번 37절 38절 말씀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날 곧 명절의 그 큰 날에 예수님께서 그 대중들 가운데 서시며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 기록이 말한 것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의 강들이 흘러 넘치리라. 우리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어떤 핍박이 오고 고난이 와도 우리 뱃속에서 예수님 말씀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생수의 강들이 흘러 넘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위한 하나님의 진리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근데 이것이 우리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흘러넘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우리 사랑침례교회와 예수님을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그대 삶을 삶 속에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 진리가 밖으로 흘러넘치는 아름다운 일이 대한민국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생명의 강물, 진리의 강물이 영원토록 우리 성도들과 또 과학과 진리를 사랑하는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에게 풍성이 흘러넘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자유 대한민국을 허락하고 세워주신 우리 하나님께서 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예배의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 재산 소유권의 자유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특별히 코로나19에서 우리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고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서 우리나라 모든 국민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풍성히 베풀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